네, 오늘은 듣는 것, 말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 나는 경상도 스타일이라서 조금 빨리 얘기하고, 그리고 좀 말하기도 빨리 하고, 듣는 것은 짧게 하는 스타일이신 분이 계십니까? 저도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좀 점검을 해보니까, 그런 편에 속하였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변화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옆 사람의 얼굴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옆 사람의 얼굴. 보셔야 돼요. 네. 자, 보셨죠? 혹시 지금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 분 있나요? 한번 보셔야 돼요. 아, 이 사람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한번 여쭤보세요. 이 생각했냐고. 네, 이 생각했냐고. 나 이쁘지? 이런 생각도 괜찮고. 네. 보통은 오랜 시간을 함께한 사람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저 사람의 기분이 뭐 좋다, 좋지 않다, 아, 지금은 좀 지루하다, 아, 나 지금 피곤하다, 지금은 신났다 등의 좀 단편적인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부분은 알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보자 할때 어떤 방법을 쓰느냐? 서로를 만납니다. 만남을 통해서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대화를 합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갑니다. 우리가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새벽 기도 본문 말씀이 고린도 전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 며칠 동안 공동체의 다양성과 그리고 통일성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각기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성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기도 합니다. 다양성 가운데 일치,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을 가져야 합니다. 공동체가 이러한 통일성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 바로 상대방에 대한 이해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대화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에 대한 마찰을 줄여가면서 상대방에게 양보를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져주는 것이 아니라 양보를 하게 됩니다. 공동체는 이러한 이해와 양보가 당연히 필수입니다. 자신만의 생각을 주장하고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한다면 공동체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되어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12명의 제자들과 공생애 사역을 같이 하면서 그들의 생각을 듣기도 하고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의 생각을 말로써 제자들에게 전달합니다. 이렇게 12명의 제자들을 훈련시키며 그들을 참 제자로 훈련시키고 나가는 공동체 생활을 공생애 기간에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곳곳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과 나누었던 대화를 살펴보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 간단하게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대화 상대가 되었던 몇 무리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예수님을 따랐던 열두 제자들이 한 무리로 볼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무리들이 또 있습니다. 또 다른 무리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12명을 제외하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따르는 무리들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과 대화한 어떤 특정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대화를 나눈 사람들입니다.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 꼬투리를 잡으려는 무리들과 예수님의 대화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대화 자체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잔소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시험 성적이 나올 때 아이들은 부모의 잔소리가 두려워서 성적표가 나왔다는 사실을 숨기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얼마 안 있으면 명절인데 그 친지들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가족과의 모임을 피하기도 합니다. 또 가끔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이런 잔소리, 저런 잔소리를 피하기 위해서 잠깐 자리를 피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피하고 싶은 대화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어찌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무리들이 어떤 무리입니까? 예수님의 아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다가오거나 아니면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자들입니다. 너무나도 음흉한 목적을 확고히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들과의 대화가 싫어서 그들을 막으시거나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가까이 오도록 두셨고 그들의 이야기를 친히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의도한 바가 아닌 새롭고 놀라운 가르침을 그들에게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이때 사용되어진 대화법, 바로 호통의 대화법 그리고 가르침의 대화법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의 내용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의도는 명확하게 불의함을 담고 있습니다. 16절에서 예수님께 대화를 시도하는 장면을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먼저 예수님을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대화의 테크닉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대개 사람과의 대화에 있어서 상대방을 칭찬하면 그 칭찬받는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경계심을 풀게 됩니다. 이 경계심을 풀게 되면 그 뒤에 대화는 보다 더 자연스럽게 의도대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바로 예수님을 칭찬한 이유와 이와 같은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먼저 마음을 여유롭게 하고 방심을 하게 만든 뒤에 비수와 같은 그들의 숨은 속내를 예수님께 꼽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도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실속은 있는 대로 다 챙기시는 분입니다. 바리새인들을 이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들의 그 거칠에 발린 칭찬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것이 거짓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받아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을 입으로 직접 말을 하게 하면서 그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어떤 말조차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그들을 호통하십니다. 그 악함이 무언가 하니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호통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매우 지혜가 넘치는 답변으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호통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했던 반응이 뭐냐? 와, 놀랍다. 와, 대단하다. 예수님을 칭찬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큰 소리로 계속 호통치면서 너희들 했으면 그들이 들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학생이고 우리 부모님이 계실 때 야, 박재민, 너가 그러면 그래서 되겠어? 이러면 물론 어머니의 훈계 내용은 바른 것일지라도 저의 귀에는 들려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 사회생활을 할 때 나보다 위의 상사가 내가 실수를 했을 때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르쳐주면 조금 더 잘 들어올 수 있으나 호통치면서 계속 얘기하면 그 사람은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호통할 부분에 대해서는 짧게나마 호통을 하고 가르치는 부분에서는 아주 지혜롭게 그 듣는 자들이 감탄을 자아낼 정도의 그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어떤 방법일까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을 보면 인생의 경륜이 깊은 어르신들의 대화법을 보면은 놀라울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이러한 대화법은 인생의 깊은 연륜, 그 경륜에 이르는 데서부터 출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양정교회 성도님들은 호통과 가르침을 적절히 사용하셔서 훌륭한 대화를 이끌어내시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다른 대화법을 찾아보면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나눈 공감의 대화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알고 계시듯이 마음에 상처가 너무 많아도 많은 자입니다. 사람들과 만나기를 꺼려합니다. 사람들과 마주치기 싫은 여인은 평소처럼 그 물을 기르기 위해서 사람이 없는 시간대에 그 한낮 시간대에 물을 기르러 갑니다. 이때 여인은 우물에서 쉬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놀랍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고 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요청을 받은 사마리아 여인은 깜짝 놀랍니다. 민족적 차별이 당연했던 때에 이방 여인인 자신에게 말을 걸고 더군다나 무언가를 요구하는 그 예수님이 너무나도 놀랍게 여겨졌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여인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인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은 더 이상 우물을 퍼지 않아도 되겠구나. 영생하는 물이 있으니 나는 더 이상 사람들을 만나러 이 비참한 길을 걸어가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는 말에 그 물이 무엇이냐?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때 예수님은 동문서답과 같은 답변을 합니다. 갑자기 남편의 이야기를 꺼내시죠.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는데 여인은 그에 대해서 또한 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그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분명히 영생의 물을 달라고 했는데 동문서답과 같은 난 근데 이야기의 흐름은 너무나도 잘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포인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인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포인트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끌어내었습니다. 끌어내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취하신 태도, 경청의 태도입니다. 여인의 아픈 부분, 그 구구절절한 내용의 이야기를 예수님은 깊게, 조용히, 아주 주의 깊게 잘 들어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네가 앞으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바로 경청 다음에 가르침. 그 여인이 무언가를 말하게끔 유도한 다음에 그리고 그 내면의 속마음을 끄집어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가르침을 실시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그 여인은 변화됩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사람을 만나러 절대 가지 않았는데 이제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와서 이 사람을 보라고 이 사람 너무나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광고를 하게 다니고 집집마다 찾아갑니다. 변화되었으니까 가능합니다. 내면의 깊은 것이 나오고 난 뒤에 진정한 가르침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변화되어집니다.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대화법 중에 하나가 바로 경청과 깊은 공감. 그것이 있은 다음에 있는 가르침, 우리가 배워야 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대화의 방법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성도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이야기를 꺼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십니까? 저는 아직 테크닉이 없는 아직 어린 아빠입니다. 아직 저희 아이가 6살, 큰아이가 6살입니다. 둘째 아이는 3살입니다. 네, 3살 맞습니다. 3살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첫째 7살입니다. 첫째 7살. 아, 2018년 착각해가지고, 아, 절대 관심이 없는 거 아닙니다. 네, 생일도 다 알고 있습니다. 생일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오, 주여. 아니, 예,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서, 네. 대화를 하면요. 대화를 하면 7살 아이에 정말 주어도 어디 간지 모르겠고, 갑자기 이 얘기 저 얘기 합니다. 와, 들어주기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야기를 끌어갑니다. 아, 이랬지? 아니야? 어, 그럼 이랬겠네? 아니야? 이랬겠네? 어, 맞아? 이래, 이래. 그래, 이거구나. 알았어. 정말 안 좋은 아빠죠. 네, 끝까지 들어줘야 되는데. 그리고 3살짜리 아이, 전혀 안 들어줍니다. 뭐라 하면 그냥 제 방법대로 막 간지럽히고, 막 소리 지르고 쫓아다니고, 걔를 도망치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저는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배워가야죠. 차츰차츰 아이들과의 대화를 배워가야 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아마 많이 배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하셔야 됩니다. 찾아오는 자가 있으면 그 자의 이야기를 경청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소리를 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의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대화법은 예수님을 따르는 물에게 선포한 가르침입니다. 물론 가르침은 대화라 보기 조금은 힘이 듭니다. 서로 간에 주고받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을 듣는 이들에게 들려주어 그들이 예수님을 이해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복음서에 특히 복음서의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가르침을 전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이 들었을 때 알아듣지 못하도록 그 당시에는 알아듣지 못하도록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일방적인 가르침을 그들에게 전한 이유는 바로 지금 그들이 가르침을 받아야 할 때문입니다. 지금이 아니고서는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지 않고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대로 두고 있다면 그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어제의 소망이 없었다면 오늘도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침이 있는 그 순간부터는 어제의 소망 없음이 오늘은 변화되어서 소망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우리가 어제와 동일한 삶이 아닌 일신의 삶, 매일 새로운 믿음이 생기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에 따르는 무리들에게 일방적인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삶의 테두리 안에서 누구를 가르쳐야 할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가르침은 삶의 테크닉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미역국을 만들 때 뭐부터 볶아라 이런 테크닉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차가 정비받을 때 어디로 가라 이런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인생 수업에 대한 가르침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누구를 가르치는 것이 매우 힘든 일이고 쉽지 않고 무거운 일임을 분명히 저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타인을 가르쳐야 하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가르쳐야 합니다. 물론 가르침의 내용과 그 가르치는 방법은 사람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우리는 알 수 없는 미지수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순간이 온다면 주저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들에게 꼭 가르쳐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이끄심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분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가르침의 순간이 왔을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난 저 사람과 관계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 나는 가르치지 않겠어. 이러지 마시고 성도의 마음으로 성령에 주시는 감동으로 그들을 찾아가셔서 가르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대화의 또 다른 모습을 보면은 그들에게 단순히 일방적인 가르침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대화를 하셨는데 육체의 대화는 바로 병고침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 육체의 병환을 치유받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분명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말씀의 가르침도 맞긴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병고침입니다. 나의 육신이 회복되어지는 것, 나의 아픔이 이제는 건강함으로 변하는 것이 그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것입니다. 이 간절함에 예수님은 반응하셨습니다.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들을 일어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귀로 대한 것이 아니라 육체로 대화, 바로 회복, 그 은사, 그 은혜로 그들과 대화를 해왔습니다. 이런 대화 방법이 있은 후에 이들은 분명히 치유받은 이들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의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들은 날마다 성장하였을 것입니다. 혹 이 자리에 신유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 은사를 지혜롭게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혹 그 은사가 없더라도 아픈 지체 몸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대화법은 자신을 천천히 그리고 다 드러낸 대화의 방법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의 시간과 그리고 부활을 다 이루신 후에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먼저 엠마오길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완전히 나타내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자신과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길을 동행합니다. 그렇게 길을 함께 걷다가 저녁이 되어 함께 떡을 나눌 때에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주고 그들이 먹으니 받으니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고 지금까지 그들과 동행하였고 대화하였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겠습니까? 그들의 눈이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옆에 사람을 바라보지만 이 사람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의 죽음만을 목격 보았고 계속해서 떠올리고 떠올렸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진실을 보고도 깨달을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바로 옆에서 동행하였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저녁에 이르러서야 자신을 밝히기보다는 죄송합니다. 그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군지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보다는 예수님이 한 행동이 무엇이냐 근심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그들에게 제대로 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 예수다라고 말하며 모든 것이 다 해결될 터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번에도 그들의 속깊은 이야기까지 다 들어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대화법입니다. 함께 길을 걸어가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결과를 빨리 도출하기 위해서 내가 할 말만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민의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구구절절한 이야기도 다 들어줘야 합니다. 우리 교육자 그룹에서 간혹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목사님께서 한 번씩 식사를 하시고 우리 교육자 중에 부교육자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걸어가는 것을 성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목사님과 걷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싫어하진 않습니다. 가까운 거리는 가까운 거리만 좀 함께 걷는 것은 동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행을 몸으로 보여주시는 방법이 이것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과 동행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요즘 어떠냐? 이래 보이던데 어떠냐? 아,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러이러합니다. 예수님의 동행이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로만 동행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는 동행. 성도 여러분은 누구랑 걷고 계십니까? 빠른 차 안에서 누구를 뒤에 태우고 누구를 옆에 태우십니까? 때로는 걸어갈 일이 있을 때 누구와 함께 걸어가며 그리고 걸어감에 있어서 대화를 할 때 대화가 가능한 거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먼저 앞서가서 빨리 온나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너무 힘이 들어서 그냥 입을 꾹 닫고 걸어가십니까? 잠깐 차를 내어 놓으시고 누군가 함께 동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은 방향이 있다면 아니면 조금은 둘러가더라도 그 비슷한 방향이 있다면 이 성도와 함께 걸어가면서 성도의 깊은 교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방법, 대화의 방법, 이 동행의 대화의 방법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엠마오에서 만났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 뒤에 놀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나머지 제자들에게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냐? 나 예수님 만났어.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그 제자들에게 하신 대화의 방법이 뭐냐? 축복의 말입니다. 안녕? 아닙니다. 축복의 말을 제자들에게 나눕니다. 너무 오랜만에 본 것 아닙니다. 그러나 오랜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무한한 오랜만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시간, 그 채 3일, 그 시간만에 보는데 예수님은 안녕이란 말을 먼저 하였습니다. 아니, 축복의 말을 먼저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오늘 주일 이후에 3일 만에 만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어떤 말로 먼저 인사를 하셨습니까? 축복의 말로 인사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걸로 그냥 마무리하셨습니까? 우리의 성도의 삶이 조금 바뀌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처럼 먼저 축복의 말을 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일주일 만에 만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더 깊은 축복으로, 더 진한 축복으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축복의 말에 대한 제자들의 방법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말 그대로 놀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놀라서 혼비백산을 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들었지만은 그것은 각 제자들에게 일어난 실제 만남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였고, 와, 귀신이다, 영이다, 너무 무섭다라는 반응을 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떤 방법을 취하였느냐? 놀라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이 방법을 취합니다. 자,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보아라.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만져보아라. 어쩌면 수치의 자국일 수 있고 고통의 자국일 수도 있는 그 부분을 전혀 개의치 않고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만지게 하십니다. 타인에게, 남에게 나를 믿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방법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자신의 손과 발을 감추고서 다른 초자연적인 일로 예수님 자신을 증거할 수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았고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남과의 만남, 남과의 대화에서 얼마나 자신을 드러내면서 대화를 하시나요? 물론 타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만약 타인에게 자신을 드러내었다가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타인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원하고 나 또한 타인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나 바로 자신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드러냄의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과 그 타인은 더욱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또한 이 가까워짐은 그들이 속한 공동체를 더욱더 튼튼하게 만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깊어집니다. 이해가 깊어지면 배려와 양보가 있고 사랑의 섬김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는 튼튼해집니다. 물론 자신을 타인에게 드러내는 시기와 그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내가 생각해서 지금이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를 드러내어서 성도에게 나의 모든 모습, 또 때로 나의 일부의 모습을 이해시키는 그런 시간이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대화의 방법은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대화의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에 보면 이 대화법이 나오는데 이 본문의 내용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의 사역을 마치고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때 강풍이 일어나게 되고 배가 뒤집어질 위기에 처합니다. 그 당시에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은 배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제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연의 섭리 앞에서는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등장을 합니다. 그것도 평범하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저 멀리서부터 히끗히끗 사람의 실루엣을 비추면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아마 이때 영화처럼 영화적 효과, BGM을 넣는다면 장엄한 음악을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성경에서 표현하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장엄한 음악이 아니라 무서운 호러 영화 같은 그런 음악이 나와야 합니다. 제자들은 큰 파도가 일고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데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 멀리서 사람의 형상 같은 것이 물 위를 걸어옵니다. 이건 제자들이 보기에 딱 바다 귀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놀랍니다. 그리고 귀신을 보았다고 착각하면서 제자들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귀신을 보고 놀라 소리를 지르면 이상한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소리를 지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는 아니고 다른 사람의 글에서 읽어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놀라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걱정되어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놀라고 있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바로 반응을 보이십니다. 이때 하신 말씀이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다, 바로 예수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즉시로 마음의 평정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말을 하는 사람이 한 분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게 하소서. 이렇게 베드로는 한술 더 떠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를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공동체를 가든지 꼭 한 단계 한 걸음 더 나가는 오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살짝 오버하는 축에 속하기도 합니다. 이 오버하는 사람은 너무 오버해서 때로는 사람들의 지탄, 손가락질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적당한 오바로 통해서 공동체의 분위기를 띄우기도 합니다. 베드로도 어찌 보면 오바하는 성향이 있는 인물입니다.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파도가 치는 이 순간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오버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오버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어떤 종류의 오버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크게 아멘하면서 오버를 떨기도 하고 찬양할 때 크게 기뻐하면서 오버를 떨기도 하고 때론 너무 기뻐서 춤을 추어 오버를 떨어도 됩니다. 기도할 때 눈물이 멈추지 않는 오버를 떨어도 되고 주여 주여라고 크게 부르시는 오버를 떨어도 됩니다. 베드로는 오버했기 때문에 물위를 걸었습니다. 남들보다 한 걸음 더 나갔기 때문에 물위를 걸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오버하게 될 때 남들보다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가게 될 때 우리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도대체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하였기에 제자들이 파도 때문에 목숨이 위태롭고 귀신을 보았다고는 생각으로 정신이 혼미한 상황에서도 그 순식간에 진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베드로를 오버하게 해서 물리를 하게 하였던 그 말은 무엇일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단 한마디입니다. 나다. 그리고 물리를 걷게 한 베드로를 향해서도 단 한마디 하셨습니다. 온나. 나다, 온나. 예수님의 대화의 방법입니다. 너무나 짧고 명료합니다. 여기서 잠깐 우스개 섞인 소리를 드리자면 예수님의 스타일이 꼭 경상도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이 본문에 한해서입니다. 말이 길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 내다. 우리 경상도 남자들이 소위 폼을 잡을 때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 바로 내다. 내 재미이다.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예수님 말 똑같습니다. 보십시오. 내다. 내 예수다.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격을 너무 떨어뜨리나요? 좀 친근하게 다가가보자. 한번 예, 이렇게 좀 풀어봤습니다. 베드로를 향한 하신 말씀도 완전 경상도입니다. 다른 말 전혀 아닙니다. 온나. 온나. 다른 지역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지금 이렇게 바람 부는데 걸어올 수 있겠니? 자, 그럼 한 발 한 발 내딛어볼까? 그럼 내딛을 때 조심해야 돼. 네가 걷는 평지가 아니야. 조금은 다를 거야. 이 발이 젖을 수도 있어. 자, 할 수 있어. 그렇지. 해봐. 화이팅. 아, 아니랬습니다. 온나. 여러분, 단 한마디. 온나. 남자인 제가 보기에 너무나도 멋지게 보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다, 온나.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기도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그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나의 정말 사방을 우겨싸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내다. 정말 뒤에 아무것도 없고 통할 곳도 없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온나 이 말이 들리십니까? 예수님의 대화 방법 내다 온나. 이 단순하고 짧은 말이 제자들에게 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깊은 유대감,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그들 직접 경험하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단 한마디 내다 온나가 통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합니까? 바로 내다 온나라는 음성이 들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형성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하는 말, 다른 사람이 내다, 육체를 가진 다른 사람이 온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해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그렇게 말할 때는 따라가야 함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혼적인 것으로 묶여서 그 사람이, 내가 호감이 가는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무조건 따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주의하시고 늘 염두에 두셔서 삶을 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통해서 몇 가지 대화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대화 방법, 그 대화 방법을 모든 것을 하나로 꿰뚫을 수 있는 그 중심된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새벽 기도 시간에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이 고린도 전서 말씀인데 오늘 본문, 오늘 위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내일 것까지 잠깐 언급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언급의 내용이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은사에 대해서 막 얘기하더라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 핵심이다. 사랑, 사랑, 사랑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화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대화법들이 있습니다.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고 가르치시기도 하고 동행하기도 하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중심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어야지 대화가 됩니다. 사랑이 없는 것은 훈계이고 호통입니다. 물론 부모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드는 것이다. 정말입니까?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를 하고 매를 드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대화의 테크닉을 배워야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앞서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리고 우리 안에 채워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채워야 합니다. 그 사랑이 채워져 갈 때, 넘쳐 흐르게 될 때 예수님의 대화법 중에 여러 가지가 우리 안에서 실행되어질 것입니다. 대화가 힘드신 분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 이웃을 더 사랑하는 사랑을 채우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그 사랑을 채우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심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셨을 것인데 그 대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담아보셨습니까? 때론 나의 대적자에게 행하는 것처럼 미움과 시기를 그리고 질투와 화냄을 담아서 대화하진 않으셨나요? 저는 오늘 너무 부끄럽게도 새벽에 받은 은혜의 말씀,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도하였음에도 오늘 오전에 교회 주차장에서 사랑이 담기지 않은 말들로 그 사랑을 실현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랑을 담고 사랑을 내뱉는 말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의 큰 사랑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 안에 충만한 사랑으로 하나님과 타인을 향한 그 사랑을 분명히 넘쳐야 함은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그 사랑이 넘쳐나는 모든 양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